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최고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많은 병거와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진 것도 아니었고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내 멀리 물러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양쪽으로 물벽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홍해가 갈라지기만 하고 바닥이 마르지 않아서 전부 그곳이 개펄이고 진흙웅덩이가 연이어 있었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짐을 이고 진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건너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건장한 남자들도 자기 어린 자녀들을 안거나 태워야 했을 것이고 짐승들도 데리고 가야 했기에 바다를 건너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만큼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온 건조하면서도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닥을 말려 콘크리트 마트 공사를 한 것처럼 튼튼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기 힘든 삶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인생 바닥을 말려주심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걷고 달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홍해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닥을 말려주심의 결과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홍해를 건너 마침내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심을 강조하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노래합니다. 즉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상 필드 경기 중에서 물건을 멀리 던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멀리 던지는 경기는 투 해머 던지기와 창 던지기입니다. 해머 던지기 세계 최고 기록은 약 86m이고 창 던지기의 기록은 약 98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머나 창을 그렇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그렇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과 그 탄자의 느낌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낀 느낌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제 취미는 승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분은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쳐다볼 것입니다. 지금도 일반인에게 승마는 다른 스포츠와는 좀 다르게 와 닿습니다. 당시에 말은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군인들은 그 말을 타고 다니며 그 위에서 채찍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겠다고 대규모 마병을 동원해서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그 탄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걷는 당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이 그들의 음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슬비라도 내려주셔야 할 것만 같고 큰 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 개천이라도 발견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3일을 걸었음에도 연못은 고사하고 마른 목을 축일 만한 옹달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마실 수 있어 보이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엘림에서 장막을 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나를 먹었던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넘어 이제는 모세와 대놓고 싸웠습니다. 다투다의 의미는 몸싸움을 하다의 뜻도 있고 법정에서 서로 논박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으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요? 누가 꺼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손해본 것들 다 물어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아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 이전에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다면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첫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에 바나바의 사촌이자 젊은 사역자 마가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재방문해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바나바와 마가가 그 노정을 따라 그의 고향 구브로 섬을 향해 남쪽으로 먼저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향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 사역팀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등의 도시가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북쪽으로 와서 지금 터키의 수도 앙카라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터키의 여러 지방을 발로 밟고 다닌 것은 식견을 넓히기 위한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건을 팔거나 사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은 그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막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가려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몰래 출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가 거기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마게도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인도하심인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사역의 방향을 트시고 또 환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 또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빌립보의 가장 큰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떤 집회 장소로 갔더니 거기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정도는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한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두아디라 지방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하여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즉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세울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 종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 종의 문자적인 의미는 뜻은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귀신에 들려 점도 치고 여러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녀를 고쳐주자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치안관에게 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투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투옥되어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천막을 만드는 엑스포가 열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에 따라 두 번이나 사역의 길이 막힐 때에도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틀림없는 환상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들릴락 말락한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죄수들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많이 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쁠 때 드리는 기도는 30초를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찬송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기쁘고 감사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인생이 꼬여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찬송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기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찬양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선택해서 불렀다면 아마 412장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바울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사역을 막으시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심한 매질과 감방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옥터를 흔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째로 큰 그림이 작 루이 다비드가 그린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그 그림의 크기가 가로가 9m 31cm, 세로가 6m 10cm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은 1804년 스스로 황제가 됨을 선포하고 제위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장면을 그린 것인데 정작 왕관은 나폴레옹이 그의 부인 조세핀에게 씌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화가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장면을 그리려고 했는데 교황청의 항의로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모습을 그린 수정 전의 스케치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성령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이 개천절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하늘이 열린 날, 절기입니다. 진정한 개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늘이 닫힌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날은 개천절이 아니라 폐천절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개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하는 대관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처음 40일을 보내신 곳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려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와 가장 대조되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곳,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환경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모든 환경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험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갖게 되거나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되거나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되면 더 나아가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만 더 좋게 바뀌면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오셨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공생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최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1년 삶의 자리가 어떠하셨습니까? 혹 가는 곳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쓴물만 가득한 마라와 같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마라의 쓴물로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장막을 쳤음에도 그곳이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음에도 삶의 자리가 물이 없는 르비딤과 같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목적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그곳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성령님이 그 일을 못하게도 하시고 또 가려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과 감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고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과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소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에 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잘 대망하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2021년의 삶의 마침표를 가장 잘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고 또 먹고 있음에도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혹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설령 우리 삶의 자리가 마라와 같고 르비딤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님을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도 순종했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향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렷한 환상을 따라갔음에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과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경을 수용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공생의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보이고 척박한 환경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